그리고 또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미래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진정 구원을 받았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졌다면 왜 아직도 죄를 짓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우심을 우리를 심판하심으로 나타내시지 않을까? 이렇게 잘못과 죄로 가득 찬 상태인 우리의 미래는 어떠할까? 우리는 종교적 위선자일까? 우리가 이런 모든 염려와 의문들 사이에서 고민할 때도 신의 교리는 우리의 영혼에게 평안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는 특히 우리에게 정가된 의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의가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 덧입혀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법적인 또는 선언된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단계적으로 의로워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의로워지는 것이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같이 변화의 과정을 뜻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겪는 모든 좌절들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염려하며 또 우리의 구원마저 확신하지 못하고 그것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행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한번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를 의롭지 않다고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속죄 인생은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지어 우리 자신의 죄를 마주할 때조차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희생은 반복되지도 반복될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한 번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에 대한 논쟁을 로마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다루었고 특히 4장 25절에서 그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 뒤 바울은 어떤 말을 이어서 했습니까?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결과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칭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회심한 날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상기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경에 관하여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1519년 6월에 마틴 루터는 독일 중동부의 한 도시인 라이프치히로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에 대하여 그 당시에 저명한 카톨릭 신학자 중 한 명인 요한 에크와 논쟁하기 위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재판이라기보다는 공개 토론과 같은 성격을 가진 모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도끼로 무장한 200여 명의 학생들과 동행했습니다. 그들이 도끼로 무엇을 계획하였는지는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에크는 루터가 존 후스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후스라는 사람은 100년 전에 콘스탄트 공회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화형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루터는 계속 자신은 후스의 견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에크는 그런 글을 계속해서 압박하였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도중에 점심 식사를 위한 휴식을 가졌습니다. 그 점심 휴식의 짧은 시간 동안 루터는 대학교의 도서관에 들어가서 존 훌스에 대하여 벼락치기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얀 훌스를 재판했던 공예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던 중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에크의 루터에 대한 비난, 즉 그가 존 훌스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 그 비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이 끝나고 오후 회의가 시작되었을 때 회의장의 모든 이들은 루터가 주장하는 말에 놀랐습니다. 루터는 자신이 존 훌스의 글들 중에서 온 우주적 교회가 정죄할 수 없는 명백하게 기독교적이고 복음주의적인 많은 부분을 발견하였다라고 선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에크가 루터를 신약의 의미에 관한 논쟁으로 끌어들이지 않았던 것은 매우 영리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라면 에크는 그가 이 논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루터가 이미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과 같은 입장을 취하도록 유도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처음에는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에크는 루터에게 루터가 교회로부터 이미 정죄를 받은 자의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였고, 그래서 루터의 마음속에는 교회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가 서로 대립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루터는 그 두 가지 권위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서의 권위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논쟁의 중점은 후스가 전적으로 이단이었다는 에크의 주장과 존 후스의 모든 견해들이 통째로 이단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루터의 주장에 대립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종국의 루터는 단도직입적으로 그의 생각을 말하였습니다. 제가 독일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많은 분들께서 저의 주장을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공예가 이전에 몇 차례 실수를 한 적이 있었고 또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예가 새로운 믿음의 가르침을 만들 그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에크가 응답하였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만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에 대한 모든 교회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루터는 대답했습니다. 저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미 당나귀의 입을 통해 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학자로서 저에겐 진리를 주장해야 할 의무뿐만 아니라 저의 피와 목숨을 바쳐서라도 진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920년 2월까지 루터는 존 훌스에 대해 더 많은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 존 훌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이런 주장으로 교회 전통의 권위가 산산조각났습니다. 교회가 정죄했었던 훌스의 견해들과 생각들을 루터는 지금 훌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러한 가르침을 받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라 스크립트라, 즉 종교개혁의 핵심 슬로건들 중 하나인 오직 성경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곧 우리 신학의 기초에 다른 것들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 오직 성경으로가 가지는 의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신자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권위, 즉 최상위 권위는 곧 성경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기준들과 따라야 하는 많은 권위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정부주의자들이 그들 자신들이 정한 규칙을 제외한 다른 어떠한 규칙이나 권위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직 성경으로의 의미는 성경이 교회와 교회에서 전해오는 전통들의 권위들과 대조하였을 때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기독교의 많은 분야에서 제기된 여러 주장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왜 오직 성경으로란 교리가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회가 성경을 해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성경과 그 성경에 대한 교회의 해석이 이 둘 모두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주장은 카톨릭 교회가 여전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카톨릭 교회의 교리 문답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승인으로 1992년에 출판된 카톨릭 신앙에 대한 현대의 공식적 가르침입니다. 이 교리 문답은 신성한 계시가 두 가지 전달 방식을 통하여 나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경과 거룩한 전통 또는 전승이죠. 그 결과로 천주교회가 계시된 말씀에 대한 해석과 전달을 책임지고 있으므로 바로 천주교의 확실한 가르침이란 단지 성경에 있는 진리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말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과 교회의 전통, 이 두 가지 모두가 반드시 동일한 헌신과 경외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일은 교회의 교도권, 즉 교회가 그리스도께 위임받은 권한으로 성경의 지혜와 사별 전승을 구원에 필요한 교리로 가르치는 권한을 말합니다. 즉 교황과 그와 함께하는 주교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졌다. 그 천주교는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성경으로가 가진 의미는 오직 성경만이 모든 것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성경과 전통 모두에게 권위가 있다는 천주교의 주장에 맞서서 종교개혁가들이 오직 성경으로란 도전을 제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종교개혁의 주요 원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가 종교개혁이 담고 있는 내용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회복은 그 종교개혁이 담고 있는 내용의 공식적인 원칙이었죠.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성경으로는 종교개혁의 핵심 수단이었습니다. 북아일랜드의 신학자 앨리스터 맥그레이는 만약 종교개혁가들이 교황을 그 교황 자리에서 끌어내렸다면 대신 그 자리에 성경을 앉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개혁을 시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그것을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그 한 가지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세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나는 면제부와 귀한 절대주의자들을 반대했지만 절대로 강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가르치고 그저 설교하고 주님의 말씀을 썼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잠에 들었을 때 또는 내가 나의 친구인 필립과 암스돌프와 비덴베르크 맥주를 마시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교황권을 매우 약화시켰다. 그것은 이제껏 어떠한 황제나 왕자들이 하지 못했던 교황 권위에 대한 손상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바로 말씀이 이 모든 것을 행했던 것이다. 오직 성경으로가 가지는 세 번째 의미는 성경이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중세 초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기독교 진리의 근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침묵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성경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찾기 위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로 도출된 판단들은 절대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14세기와 15세기를 거치며 교회에 내려오는 전통에 대한 다른 견해가 생겨났습니다. 전통을 가리키는 단어 트레디션의 T가 대문자 T로 표현되었죠. 이 새로운 견해에 따르면 초대 사도들로부터 구전으로 내려온 전통은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성경을 보충하고 권위 있는 진리를 제공한다고 하는 주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1546년 로마 카톨릭 교회는 트렌트 공의회에서 종교개혁에 대한 응답으로 모든 지혜와 행동 규칙은 기록되어진 성경 속의 책들과 예수님 자신의 입을 통해 사도들에게 전해진 또는 사도들 간에 서로 구전되어 내려온 전통들이다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내려오는 전통들이 교회의 공의회에서 나온 것인지 혹은 교황들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황이 진리의 핵심 결정자로 부상했습니다. 중세시대의 교회에서 성경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텍스투스 불가투스, 즉 통상적 번역본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4, 5세기경 제롬이 라틴으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16세기 이전까지는 이렇게 불리지 않았지만 요즘엔 통상적으로 벌게이트 성경이라 부릅니다. 문제점은 너무 많은 번역본에 벌게이트 성경이 있다는 점입니다. 인쇄 기술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사람이 손으로 책을 써서 복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본과 복사본들 사이에는 수많은 불일치한 부분이 생겨났습니다. 1226년 파리 번역본의 벨게이트 성경이 발행되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나 기독교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은 한 상업적 기업의 상품이었습니다. 또한 그 성경 속에는 수많은 분명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리 번역본의 벨게이트 성경은 곧 많은 성경의 표준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신학자 맥그레스는 자신들의 신학의 기초를 성경에 두려고 시도했었던 많은 중세 신학자들은 부득이하게도 성경을 복사되는 과정 중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쳐 이미 많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던 라틴어 번역 성경들을 기초로 거기에 더 많은 오류가 더해진 상업적으로 인쇄된 성경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존 위클리프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였고 그래서 일반 민중들이 성경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어 번역본 역시 라틴 벌게이트 성경을 번역한 것 뿐이었습니다. 현대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과 같은 외부의 도움 없이도 인간이 그들 자신의 문제점들을 스스로 해결하고 또 그들 자신에게 필요한 도덕 원리를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르네상스의 인본주의는 그리스와 로마 사상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들의 슬로건은 에드펀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였었습니다. 르네상스의 인본주의는 정확한 번역본으로 고전 문서들을 읽고자 하는 열정에 힘입어 발전하였습니다. 물론 성경을 포함해서 말이죠. 1516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본주의 학자였던 에라스무스는 신약성서의 그리스어판을 출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잘 알려진 대로 종교개혁의 주요 밑거름이 되게 됩니다. 다음에 얘들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에르메스와 마틴 루터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공유하고 나누고 또 생각을 굉장히 에르메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 성경에 대한 의견차로 인해서 견해차로 인해서 거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월게이트 버전의 성경에서 많은 잘못된 오점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얘들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월게이트 성경의 마태복음 4장 17절을 직역하면 이러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며 참회, 고해 성사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버전의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익숙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은 마태가 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벌게이트 성경에 쓰여진 표현입니다. 에라스무스는 이 구절에 쓰인 참회하라가 고해성사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과 삶의 모든 지향하는 바를 180도 바꾸라 하신 대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고해 성사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곱 성사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리우친, 고백, 참회자의 보석행위, 그리고 신부가 하는 사면의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벌게이트 버전에서 잘못 오역된 부분에서 온 결과였습니다. 1984년 반부된 새 교회 법에 따르면 신부만이 고해 성사의 집행자다 라고 정의되었고 참회 고해 성사라 하는 구절들은 실제로 성경에서는 회개하라로 번역이 되었어야 옳습니다. 또 다른 예로 누가복음 1장 28절을 보시면 벌게이트 성경은 마리아를 충만한 은혜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를 독실한 크리스천이 다가갈 수 있는 은혜의 샘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신성한 은혜의 분배자로 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라스무스는 누가복음 1장 28절은 은총을 받은 자로 정의되어진 것이 정확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아닌 우리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오직 성경으로가 가지는 의미 중 마지막 네 번째 의미는 성경만이 우리가 붙잡고 매달려야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존 칼빈은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확고한 원칙이 되게 합시다. 먼저 율법서와 예언서가 담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기록한 그들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공인된 유일한 가르침의 방법은 주의 말씀의 기준과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칼빈의 말은 종교개혁안의 또 다른 측면을 부각시켰습니다. 우리가 만약 벌게이트 성경 또는 현대 카톨릭 영어 성경을 우리가 쓴 성경인 킹제임스나 다른 번역본들을 비교해 본다면 우린 그 즉시 카톨릭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더 많은 책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외경이라 불리우는 것들입니다. 카톨릭 의식 중 종교개혁자들이 참을 수 없는 한 가지가 바로 죽은 자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개인 믿음의 필요성에 대한 모든 가르침에 반하는 행위였습니다. 카톨릭은 이 의식에 대한 성경적 지지는 제2 마카비서 12장 40절에서 46절에 나타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마카비서가 성경 안에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이것은 외경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 성경에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카비서가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소실한 소선지서 중 하나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경에 속한 책입니다. 외경은 헬라어와 라틴어로 된 구약 성경에서 발견되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외경이 나중에 추가된 책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외경이 다른 기독교 서적들과 같이 참조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외경이 하나님께서 본래 그의 백성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의 일부가 아니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직 성경으로가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직 성경으로가 나타내는 것은 먼저 그것의 권위를 가리킵니다. 바로 성경의 절대적 권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삶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권위가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역사적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교회의 모든 성경 해석이 성경과 동일하게 참되고 똑같은 정당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 오셔서 본인이 해석한 방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종류의 성경의 해석이 다 똑같이 올바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시대에 만연된 개인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성경 해석의 역사에 가치를 부여했죠. 예를 들어 칼빈은 종종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들의 견해들을 자신의 입장을 지지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안내서로 참조하였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초대 공의회와 교회의 신조들을 인정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성경의 해석이 꼭 필요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대단히 영적인 분들은 아마 자신들은 성경만 필요할 뿐 그 해석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땐 그 말씀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들이 바로 해석이나 주석이 되겠지요. 바꿔 말하자면 주님의 말씀 속에는 의도와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들은 제대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모든 해석들이 다 타당하고 다 진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또 이러한 이유로 교회 역사 안에서 정통 기독교인들과 이단들 사이에 많은 논쟁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즉 역사적 전통성을 정통성을 가진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올바르게 가르치는 교회에 남으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저는 어떤 사람이든 그가 정통적 신학관을 가졌음이 증명되기 전에는 그 어떤 누구라도 이 호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어디서 누구로부터 신학을 배웠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만약 제가 성경을 토대로 여러분께 가르치고 있는 것과 다른 가르침을 누군가가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주의하시고 또 저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셔서 제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건강한 신앙을 위해 그 문제를 다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해 나간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초대 공의회와 교회의 신조들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권위와 성서의 권위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공의회의 권위가 성경을 통해서만 나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다른 권위들은 성경의 권위보다 밑에 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또한 지속적인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권위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결부된 권위였습니다. 목회자의 자리가 그에게 그 권위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의 설교나 또는 목회 사역이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경에 신실하지 않게 되는 순간 그는 그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지요. 두 번째로 오직 성경으로는 정확하고 성경적인 참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로마 카톨릭 교회는 제도적 연소성을 가지고 교회를 규정하였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로마 카톨릭 교회는 제도적 연속성을 가지고 교회를 규정하였습니다. 그것은 교회 감독이 다른 감독을 지명하고 또 임명하고 또 그 감독이 또 다른 감독을 계속해서 지명하고 임명하여 감독직이 계승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감독들의 족보를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끝은 로마에 있던 베드로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천주교 안에서 참된 교회에 대한 이러한 특별한 인식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복음의 연속성을 가지고 참된 교회를 규정하였습니다. 설교된 내용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참된 교회의 표시는 말씀과 성례들, 즉 주님께서 직접 행하셨던 성찬과 세례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정통성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복음이 교회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관한 칼빈의 주석을 보면 우리와 교황 절대주의자들의 차이점은 그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재하지 않는 한 교회가 진리의 기둥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그와 달리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복종했기 때문에 진리가 교회에 의하여 보존되어졌고 또 교회를 통해 동일한 진리가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었다고 주장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루터는 프라하의 상원의원과 시민들에게 편지를 쓰며 오랫동안 고수하고 있었던 교회의 관습을 짓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긴장감에 동감하였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인도를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도마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 그를 기념하는 그런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조그마한 이렇게 조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도마의 작은 뼈조각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새끼손가락. 그래서 그들은 도마의 손가락 뼈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관습을 행해오던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시고 벌주실 것 같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그런 자들에게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교회인지 아닌지를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교회는 관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4절에서 25절에 바울은 만약 어떤 불신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의 마음속 깊이 숨겨진 그와 같은 비밀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면 그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묻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셨다고 선언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지식이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재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든 주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지식이 있는 곳이라면 비록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외적인 삶이 궁핍하고 부족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임재하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오직 성경으로는 그리스도의 중심의 교회, 종교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또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시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아멘. 성경의 중심에 계신 분은 바로 예수님뿐입니다. 특히 앞서 보신 요한복음 5장 39절은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또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며 또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물론 성경이 기록된 말씀인데 반하여 예수님은 살아계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는 곧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2차 헤어베틱 신앙고백서 제1장의 부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입니다. 이 고백서는 하이디 블링거에 의해 스위스의 개혁교회들을 위해 작성되었고 이것은 이후의 개혁교회들 사이에 하나의 핵심 신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백서 1장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정당하게 구원받은 설교자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또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진다고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며지거나 또는 하늘로부터 온 말씀이라 여겨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는 설교자가 아니라 설교되어지는 말씀 그 자체가 존중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비록 설교자가 악하고 죄인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참되시며 선하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의 중요성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심과 부활을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을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전파가 없으면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칼빈 역시 이와 비슷한 말을 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은혜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시는 도구로 주의 말씀을 정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설교는 구원의 힘이 중 하나입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우리와 같은 소리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완전히 정신을 잃고 말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천둥소리로 자신을 나타내신 적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모세에게 부탁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시어 우리에게 친숙하고 상세하게 가르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차고 넘치시는 선하심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에게 성경과 그리스도는 함께 동행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 둘은 연결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을 통하여 성경이 성육하신 말씀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오직 성경으로가 가르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직 성경으로는 우리에게 설교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으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가르침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대다수의 여러분들에겐 이건 매우 당연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에 매우 언짢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자신은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설교를 듣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자신은 성경을 읽고 성경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이치상 맞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같이 읽어내려주시기 바랍니다.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른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언급했듯이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임명하신 도구입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1절에서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합니다. 이디오피아 대신은 그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빌립을 청하여 말씀을 들으며 성경을 이해하여만 했습니다. 여기서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인스트루먼트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차 단련하여 우리로 하여금 설교자의 말이 곧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어떤 천사 혹은 수많은 천사들이 아닌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저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확신하건대 내가 나의 귀로 듣거나 또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설교자의 음성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한 사람이 제 앞에 서 있음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설교자의 음성과 말들이 그 사람의 말이나 교리가 아닌 우리 주 하나님의 것이라고 받고 믿는다면 나는 바른 관점으로 듣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있는 것은 어떤 왕자나 왕 또는 천사장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체의 생수를 나눠줄 수 있다고 선포하신 바로 그분의 말씀을 나는 듣고 있습니다. 또 칼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목사들을 통해 이런 방식으로 행하십니다. 그들의 입이 주님의 입으로 그들의 입술이 주님의 입술로 여겨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할 때 주님의 입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충실히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워 말씀을 전하라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모든 설교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성경으로는 말씀의 전파와 믿음 사이엔 끊을 수 없는 끈으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의 증거이며 믿음의 대상 또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듣는 것을 통해 믿음은 먹고 자라게 됩니다. 칼빈은 하나님 말씀의 전파와 믿음은 마치 어머니와 그녀의 아이의 관계와 같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는 설교는 잉태하고 출생시키는 어머니이며 믿음은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자녀입니다. 라고 말했으며 또는 복음의 설교, 전파를 제거해버린다면 믿음도 역시 남겨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아멘. 그들은 그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목회자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목회자가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요리를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보물입니다. 모든 교회와 설교자들의 권위는 주의 말씀의 권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주의 말씀의 권위를 떠나서는 그곳에는 어떤 참된 교회나 설교자도 있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것은 또한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성경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설교자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의 영향력이 온 세상을 휘몰아칠 때 우리는 신실한 설교자를 찾기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믿음의 근원으로 돌아오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수고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반드시 공부하십시오. 시편 1편에 복된 자의 복 있는 자의 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바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있는 성경 공부에 최대한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배울 수 있을 때 이 배울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